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이지만 당시의 경제 규모나 환율을 고려할 때에 단연 록펠러가 앞선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1859년에 조그만 상사를 설립한 후에 미국의 석유왕으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과 장학재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모든 도시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은 그가 벌어서 기부한 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실로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처음 수입은 5불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수입 5불에 대한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수백만 불이나 되는 11조를 하나님께 일평생 드렸습니다.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는 일평생 11조를 1전도 떼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삶의 원리 원칙은 신앙에 기초하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철저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는 곳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을 말하면서 그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의 조언자여 기도의 후원자였던 어머니의 유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록펠러 될 수 있게 했던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가 록펠러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산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처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이 주장하던 대로 살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역시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머니 한나의 교육 방법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한나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날마다 심어주었던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로 여겨졌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의 지위를 매우 취약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버림을 받거나 추방당함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한을 품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락에서 살아야 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한을 풀어준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것이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아들을 바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한나의 전부와 같은 자녀이지만 사무엘은 한나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약 40만 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7만 명은 당장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를 넘은 지속적인 학대가 아동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7만 명의 아동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아동학대는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 중에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에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심각할 정도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한나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아들 사무엘에게도 동일한 삶을 가르치고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교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무엘의 삶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어느 날 밤에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줄 알지 못했지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뜬 무렵부터 엘리 제사장에게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인 엘리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어떠하든지 여호와께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슬픈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기름진 순양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명예 앞에 순종하도록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권력 앞에 순종하도록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재물 앞에 순종하도록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무엇 앞에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계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도록 양육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며 섬기게 한 일 외에 또 한 가지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영적 가치관 속에는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19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작은 겉옷은 세마포 에봇으로 일종의 앞치마입니다.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으로 생겼는데 제일 겉에 입는 공식 제사 복장입니다.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사무엘에게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사무엘의 가치관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어머니 한나가 지어다 주는 에봇을 입고 자신이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매년 새 에봇을 받아들고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옷은 인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격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해 줍니다. 한국 대기업 CEO들의 대부분은 비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여자 비서이든 남자 비서이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비서는 자세가 다릅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정장을 입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갈 때에도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옷을 반듯하게 입는다고 합니다. 평상복을 입은 사람과 제복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지어다 준 옷은 사무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영적인 가치관을 되새기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다 준 에봇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가치관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말에 알았다고 선뜻 대답하는 것은 마치 부도수표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나온 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하는 일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지어다 준 옷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유의 꿈을 노래하고 있는 국민가수 인순이 씨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기는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내 인생의 절정기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카네기 홀은 가수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서보기를 원하는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그러나 인순이 씨는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이 낳은 비극 중 하나로 자신이 혼혈아로 태어나 받아야 했던 냉대와 멸시, 가난 등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하나하나 용기 있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은 후에 그녀가 이어서 말하기를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 있은 후에 미 국방성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기에 특별히 한국전에 참여했던 은퇴 군인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사랑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 출발부터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했고 그동안의 불행했던 과거를 다 지워버려도 괜찮은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순이 씨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에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섬겨야 하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온갖 소문으로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죄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침 받으며 자라났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에 대한 교육은 한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더불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한나가 제사장의 중보로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세 명의 남동생과 두 명의 여동생을 낳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되어진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를 통해서 친히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성인이 된 사무엘의 사역 안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직접 몸으로 훈련한 영적인 경험들이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자녀를 선물로 받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날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 역시 한나와 엘가나처럼 영적인 것을 날마다 자녀에게 공급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처럼 날마다 영적인 것을 자녀에게 가져다 주는 부모가 될 때에 그 자녀를 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입교 예식에 참여할 때까지 아빠, 엄마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바른 신앙인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의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로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영적인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부모에겐 자녀들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자녀들의 고백 속에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